BOA 이야기 미국사.
사법부의 규모를 줄이자는 제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세금 삭감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경제정책을 계속 주장한다면 밀수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연방당원들은 정부가 세금을 감면할 경우 부채를 청산할 수 없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정부 부채는 어떻게 청산할 거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냔 말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세금 삭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당이 마련했던 사법부 법에 따라 판사에 임명된 사람들은 결단코 저의 임명장을 받지 못할 겁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4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제퍼슨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지 못한 판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윌리엄 마베리는 대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존 마샬이었습니다. 마샬 대법원장은 윌리엄 마베리가 판사로 임명될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어떤 힘과 권력도 국민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법에 근거해 볼 때 저는 판사로 임명될 권리가 있고 이 점은 미국의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걸 존 마샬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헌법은 지상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의회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법으로 헌법에 위배될 경우 아무런 힘이 없는 법이라는 것도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존 마샬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존 마샬 대법원장의 결정은 민주공화당과 직접 맞서지 않고 대법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도 않는 태도였다며 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프랑스와 외교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비밀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은 루이지애나 영토로 부르는 미국 내 넓은 땅을 프랑스가 통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기에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제퍼슨 대통령은 나폴레옹이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신대륙에 손을 뻗는다면 힘들게 이룩한 미국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 관할 지역인 루이지애나 영토를 돈을 주고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임스 멀로께서 루이지애나 영토에 대한 특별 협상 대표로 프랑스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과 의논해서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지금 영국과의 전쟁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미 미시시피강 동쪽 땅을 팔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프랑스 측에서 매각 의사를 보이고 있는 미시시피강 동부 땅을 모두 사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죠. 물론 만에 하나 프랑스가 우리 제안을 거부할 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방안을 마련해둬야 하고요.
만약 프랑스가 이 제안을 거부할 때는 미시시피강 하구 지역을 구입해서 큰 항구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는 항구를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넓은 땅이 있으니까요.
제임스 먼로는 루이지애나 영토에 대한 특별 협상 대표 자격으로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협상은 예상보다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미국 땅에 갖고 있던 프랑스 영토를 모두 미국에 팔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재무장관에게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에 넘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생긴 부채 청산이 무엇보다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 먼로는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 협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유역과 여러 지류의 유역을 8천만 달러에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이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을 위해 힘쓴 것과는 반대로 연방당원들은 땅 매입을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연방당은 하나로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영토가 남쪽이나 중서부 쪽으로 자꾸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 연방당의 지지 기반인 북동부 지역의 주들이 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연방당 또한 갈수록 힘이 없어질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연방당원 동지들, 이런 상황이라면 북동부의 여러 주들을 관할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방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 구성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뉴욕주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뉴욕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부통령인 아론 버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론 버는 뉴욕 출신 정치 지도자로 대통령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과 끝까지 접전을 벌인 뒤 결국 부통령이 됐습니다. 연방당은 아론 버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연방당 편에 서서 지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지만 연방당의 최고 실력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아론 버를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아니 저 두 양반은 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연방당을 이끄는 두 어른이 손을 잡고 힘을 모아도 잘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사사건건 맞서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느니 계속 이러다간 북동부 지역에 새로운 정부 수립은 커녕이고 우리 연방당이 밀어도 장담을 못할 겁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신문기고에 이 아론보에 대한 비판을 일삼고 아론보도 지지 않고 해밀턴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이 북동부 지역의 새로운 정부 수립은 커녕 우리 연방당이 산으로 올라가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걱정입니다.
오랜 정적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아론 버는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